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지금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익숙한 단어죠. 인터넷 소셜미디어, 바로 자신의 생각과 삶을 원하는 만큼 세상에 공개하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또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만드는 온라인 안에서의 공간입니다. 자, 2019년 현재 지구촌 인구는 77억이 넘어갑니다. 이 중에 280억 명 정도가 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30억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용자를 상대로 각종 정보가 마구마구 쏟아지는 공간이 됐습니다. 또 누구나 남녀노소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게시한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몫이기도 하죠. 뉴스도 이것을 통해 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볼까요? 미국의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52%의 미국인이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읽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1,500여 명으로부터 답을 얻은 건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뉴스를 접하는 경로로서 TV 다음 순위이긴 하지만 정통 뉴스 매체에 비해서 신뢰성에 대한 점수는 낮게 매겼습니다. 43%만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내용을 믿는다고 말했는데요. 신문이나 라디오 등을 통한 뉴스의 신뢰도 80%인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죠. 특히 정치 뉴스가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답한 것이 눈에 띕니다. 자,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점은요. 뉴스를 챙겨보기 위해서 TV나 라디오를 켜거나 신문을 챙겨보는 것보다 쉽게 뉴스를 접하니까 뉴스와 삶과 더 가까워진 것은 사실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런 만큼 소셜미디어가 대중과 뉴스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보겠습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짐 브릭맨이 부릅니다. The Gift 들어보시죠. When the snow is falling down, children laughing all around, lights are turning on like a fairy tale come true. Sitting by the fire we made, you're the answer when I prayed I would find someone, and baby I found you. And all I want is to hold you forever, and all I need is you more every day. You say
stood still, but the colors fade away, and the years will make us gray. But baby, in my eyes, you'll still be beautiful. And all I want is to hold you forever. All I need. Saved my heart from being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존슨 퍼블리싱 파산.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인지도를 자랑했던 흑인 출판업체로 이름을 떨친 존슨 퍼블리싱 컴퍼니가 파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시카고 ABC 방송은 파산 신청서를 토대로 존 퍼블리싱 컴퍼니 JPC의 채권자는 200명에서 999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라면서 새 자금원을 찾지 못해 청산을 모색하게 됐다고 전했는데요. 흑인이 소유 경영하는 미국 최대의 출판업체 JPC는 1942년 창업자 존 H. 존슨이 어머니 가구를 저당 잡혀 빌린 $500로 시작됐습니다. 존슨은 1945년 11월 할렘부터 헐리우드까지 다양한 흑인의 삶에 행복한 면을 비추겠다면서 흑인 중산층 여성을 타깃으로 한 최초의 월간지 에보니를 창간했고 1951년 성공한 흑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주간지 제트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보니와 제트는 수많은 흑인들에게 영감을 줬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의 기록서로 평가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부터 마이클 잭슨, 오프라 윈프리, 할리 베리,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까지 다양한 흑인 인사들이 두 잡지의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존슨은 1982년 흑인 최초로 포브스가 선정한 400대 기업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에보니 창간 60년 만인 2005년에 존슨은 87세를 일기로 타계했는데요. 당시 그의 장례식에는 흑인 인권운동가들은 물론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존슨 사후 딸 린다 존슨 라이스가 운영을 맡은 JPC는 인터넷 발달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텍사스 공대 의과대학이 입학 때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9일 텍사스 공대 보건과학센터가 지난 2월 미 교육부 민권국과 이 같은 내용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부는 텍사스 공대 측이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학교에 이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를 요구한 것은 처음입니다. 텍사스 공대가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을 재개하길 원한다면 왜 인종이 대학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요소가 되는지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번 합의는 텍사스 공대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과 관련해 14년에 걸친 교육부 민권국의 조사를 마무리하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이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기회균등센터의 고발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텍사스 공대는 2008년 약학대학에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의 사용을 중단했고 2013년엔 학부생 입학 과정에서도 이 정책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인종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텍사스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의사들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전히 인종을 입학 결정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해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을 입학 결정 요소로 활용하는 대학들을 상대로 향후 비슷한 방식의 조사를 벌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 국무부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는 한국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호소에 대해서 대북제재 이행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백성원 기자의 관련 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국무부가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호소에 보인 반응은 제재 이행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4일 이 한국의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네.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 개의 기업들 또 5만 5천여 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 터전이라면서 공단 폐쇄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의 남한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기대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이어서 남북 경제 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 이런 질문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관계가 북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일본하고 한국의 대북 압박 동참도 촉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 이런 질문에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압박 캠페인의 최선두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또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원을 추가로 제한하고 또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세 나라가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목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이 관계자는 압박 캠페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미국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뭐 다시 교착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제재 문제가 뭐 가장 쟁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쟁점은 뭐 제재, 뭐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미국이 제재 완화를 해야지만 그 비핵화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면서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자, 제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입장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완전한 해제가 아닌 일부 완화에 대해서는 여러 아이디어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종종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최근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지난 10일 상원 외교위원회 2020 회계연도 예산 관련 청문회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요.
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여지를 little space 혹은 little room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라고 부연을 했는데요.
네.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진전을 한다면 부분적인 제재 해제가 고려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뭐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핵심적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어떤 조치들을 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미국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은 지금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중대한 조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영어로는 significant step 뭐 이런 네. 식으로 많이 그 어휘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예.
물론 미국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이 중대한 조처는 이것이다. A, B, C 이렇게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그 국무부 전현직 관리들의 말을 통해서 전체적인 윤곽들은 좀 잡아볼 수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중대 조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물질과 무기 생산에 대한 검증 가능한 동결, 뭐 영어로는 프리즈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핵무기, 핵물질 관련 시설에 대한 신고, 데클로레이션,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로드맵, 그러니까 어떤 시간표로 할 것인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이 로드맵이 바로 중대한 조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실천하고 확약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첫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많이 본 기사도 알아보죠.
예. 이번 주 워싱턴에서 11일에 미한 정상회담이 열렸죠.
네.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한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비핵화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회담을 앞두고 미 그 상원 의원들이 한국이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네.
관련 내용 취재한 이조은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My only concern is if you have some kind of an idea of a mediator role that makes South Korea look like they're in between. They're not. They're aligned with us.
설리번 의원은 9일 VOA 기자 만나 중재자 역할이라는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 의원은요. 미북 협상 중재자로서의 한국의 역할에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재자라는 역할, 뭐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국은 미국 북한의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동맹이다. 그러니까 미국 편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네.
또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린 가드너 의원은요.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협상 파트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미한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인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고요.
네.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이 중재자로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비핵화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정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 의원은요. 미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미북 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일종의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잘 지내고 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이런 표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네.
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자.
역시
이런 얘기를 또 반복을 했는데요. 지난 6일 공화당 유대인 연합회 연설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취임 초기 북한이 로켓과 핵폭발을 감행하는 등 여러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할 수는 없다. 한 번의 협상에선 걸어나와야 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
네.
하노이 협상을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이어 북한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그렇게 될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만 여러분이 매우 잘 알듯이 관계는 아주 좋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좀 아껴왔죠.
네, 그렇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당일에 이제 했던 기자회견 이후를 제외하면 아주 뜨문뜨문하게 그리고 제한적인 발언만을 했습니다. 물론 11일에 있었던 미한 정상회담은 뭐 제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네.
이때 미한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제 북한과의 협상 문제였기 때문에
네.
이때는 북한 관련 발언을 역시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걸 제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한 발언 중에 최근 주목을 받은 게 있다면 저희들이 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달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했던 이야기죠. 그 재무부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한 이 정도가 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제는 좀 원론적인 표현이 돼버린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 아무래도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서 협상 파트너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미북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로 많이 본 기사 알아봐야죠.
네.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 등이 담긴 유엔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가 여러 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취재한 함지아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먼저 러시아 정부가 지난달 25일에 유엔에 제출해서 최근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5 이행 보고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이제 노동자 관련 부분들을 주목해서 볼 텐데요.
네.
러시아는 일단 자국 내에 남아 있는 북한 노동자가 약 1만 명 정도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네.
또 2017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이 적법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가 3만 23명에서 1만 1,490명으로 줄었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 가까이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이었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결의 23975에서요. 북한 노동자를 24개월 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12월까지가 이제 시한이 되는데 올해 안에 모두 귀환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의 이번 보고서가 해당 결의에 대한 이행을 주제로 한 만큼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북한 노동자가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앞서 러시아 국영 매체인 스푸트니크는 지난해 12월 러시아 노동사회안전부 장관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나라들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까?
네, 네. 그리고 독일의 이행 보고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독일은 지난달 22일 작성한 이행 보고서에서 최대 862명의 북한 국적자가 독일에 있으며 이 가운데 46명이 법적으로 올해 말까지 독일을 떠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의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4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뭐 교육이나 망명심사 혹은 가족 또 아동인 이유 등으로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전체 북한 국적자로 알려진 862명은 귀국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 실제보다는 낮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독일 정부는 자국법 그리고 국제법을 적용할 때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본국 송환을 했어야 할 북한 국적자는 없었다면서 한 명의 북한 국적자가 체류가 2018년에 끝났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어 결의에 명시된 시한까지 자국 내 북한 국적자에 대한 조사를 끝낼 것이고 또 적절한 시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토대로 볼 때 독일에 남아있는 46명에 대한 귀환 여부를 올해 말 이전까지 독일이 국제사회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스페인하고 말레이시아도 북한 노동자 현황을 공개했네요.
네. 스페인 정부도 역시 지난달에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네.
한 명의 북한인이 고용된 상태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이 북한 국적자의 노동 허가가 6월 21일에 만료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되면 이제 만료된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면서 스페인 당국은 자국법에 근거해서 이 노동 허가가 갱신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말을 좀 더 진전돼서 해석을 한다. 이 한 명인 노동자는 6월 21일에 이게 만료되기 전에 이제 북한으로 출국해야 된다. 출국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때 80명의 북한 노동자가 거주했던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북한 국적자가 없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말레이시아는 비숙련 혹은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는 일부 특정 분야에서만 일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승인된 국가 출신이어야 한다 밝혔고요. 그러면서 북한은 승인된 국가가 아니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 말레이시아에 고용된 북한 국적자는 현재 한 명도 없고 말레이시아 노동부는 계속해서 해당 정책이 준수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동 현장에 대한 법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말레이시아는 지난 2017년에 공개된 결의 22705호 이행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한 80명의 북한 국적자가 건설이나 광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 보고서를 보면 이 사이에 이 80명, 이 80명은 모두 귀환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공개된 여러 국가들의 보고서 중에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겠죠?
네. 대북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가 크게 줄어든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들은 극동 지역에서 임업, 건설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2만 명이나 줄인 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네.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2017년만 해도 3만 명대였는데 이게 이제 1만 명대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어서 북한의 입장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면서 귀환한 2만 명이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네.
브라운 교수는 북한 노동자가 많은 중국 역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나라다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네.
다만 중국은 정식으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국적자 외에도 적법한 허가 없이 체류하는 뭐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의 상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든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마지막으로 많이 본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북한 인권가를 지명했는데요.
네.
바로 그 주인공이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 법대 교수입니다.
네.
관련 소식을 취재한 김영권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기사에 포함됐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 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에 모르스 단 북일리노이대학 법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단 교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단 교수는 국제법과 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15년에 북한에 관한 책, 북한 국제법과 이중 위기라는 책을 쓰는 등 북한 인권 분야에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국제 형사 사법 대사라는 게 어떤 자리인가요?
네, 조금 낯설기도 한데요.
네.
국무부에 따르면요, 이 국제 형사 사법 대사는 국무장관 등 고위 관리들에게 전 세계 전쟁 범죄 그리고 반인도 범죄, 학살과 연계된 민주주의와 인권 사안들에 관한 정책을 조언하는 임무를 수행을 합니다.
네.
특히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잔혹행위들에 대한 예방, 대응, 책임 추궁에 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세우고 또 전 세계 정부들의 진실, 화해, 배상 등 전환기 정의 메커니즘의 적절한 사용 등을 조언하는 임무도 수행을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자 추궁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경우 단 대사 지명자가 깊이 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오늘 알아본 소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보다 남북 관계가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발언 전해드렸고요. 한국의 중재자가 아닌 동맹국 미국의 파트너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미 의회 의원들의 일부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북한 인권 전문가를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지명했다는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가 부릅니다. Save the best for last. 들어보시죠.
'Cause there was a time when all I did was wish you'd tell me this is love. It's not the way I hoped. Oh.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탈북민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나름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의 조지타운 대학교 북한 인권 모임인 싱크와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민간단체 세종 소사이어티가 마련한 북한 인권 강연회. 지난 9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배경의 북한 인권 문제 전문가들이 북한의 인권을 얘기했습니다. 강연의 주제는 북한 인권의 다양한 시각이었습니다. 명문 하버드 대학교 출신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민들에게 원어민 1대1 무료 영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내 민간단체 TNKR의 케이시 라티그 공동대표가 첫 번째 연사로 나섰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탈북민들의 영어 교육을 강조하는 라티그 대표는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을 때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줬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려온 박연미, 이성주 씨 등 9명이 이 단체를 거쳤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역할을 해왔다고 라티그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가톨릭대학교 앤드류 여 교수는 국가, 기구, 단체가 모두 북한 인권을 말하지만 지금 다른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한 연결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깔려 있고 민주주의, 민주화 운동 때문에 많은 진보적인 활동가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을 진보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소 모순적이라고 여 교수는 주장합니다. 또 북한의 인권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권대사가 공석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방법인 만큼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43대 대통령을 역임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13년 설립한 텍사스 달라스 소재 정책연구소 부시 센터에서는 두 명의 인권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린즈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과 탈북민 조셉 김 인권 담당 보좌관입니다. 린즈 로이드 국장은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인권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즈 로이드 국장은 여러 차례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VOA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So from the US perspective, human rights is a big part of the equation. Many of the sanctions that we have in place against North Korea are based on human rights, not on the military concerns. We can't ever open up economic relations until we start.
미국의 견지에서 인권은 방정식의 큰 부분이고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제재의 대부분은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권에 근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드 국장은 우리는 경제관계를 시작할 때까지 경제관계를 개방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인권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이것이 옳으며 도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미국에 정착해 지난 1월부터 부시센터에서 로이드 국장을 보좌하고 있는 조셉 김 인권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김 보좌관은 자신이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하며 북한과 중국 땅에 또 다른 조셉이 있으며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 패널을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탈북민의 인권, 그리고 개인과 국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현주소와 개선 방안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는 반응입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의 폴리 연구원은 어려운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이라는 이 어려운 단어를, 어려운 이슈를 그 여러 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냥 그냥 뭐 인권 활동 뭐 이렇게 항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연구소나 아니면 심지어 서울에 있는 작은 NGO를 통해서도 작지만 중요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 연구원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다뤄야겠지만 시민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eah, this past year we've heard nothing but, you know, nuclear weapons, and you know, about the regime and so, you know, when putting on this event.
조지타운 대학원의 라이언 씨는 지난 1년간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 외에 북한에 대해 들은 것이 없었던 만큼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You know, I think we got, you know, a lot of different perspectives from people who are in the region, people from activists.
북한의 인권 문제에 직접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현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스테이시라는 이름의 미국인 여성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복잡해졌다면서 개인의 역할이 중요한 때가 됐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은 당파적인 이슈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여성은 대중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일본인으로 소개하는 겐지 사와이 씨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이끌 주체는 한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족이 챙기지 않는데 누가 신경을 쓰겠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계적으로 이게 북한 인권 문제가 세계화 이슈가 되고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면 북한도 이거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게 그 북한의 인민을 그냥 무시할 수 있습니까? 특히 뭐 저 같은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이거는 외부에서 하는 목소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 사람이 이거 인권 문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옛날에 그 인권 변호사였답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람하고 사람, 사람의 마음, 북한 인민의 생활을 생각하면 진짜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 역할을 해서 세계 이거를 호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를 주관한 세종소사이어티의 앤드류 박 회장도 북한의 비핵화 대화를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와 이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제 정치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라든지 이제 별로 인권 문제를 거론을 많이 안 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북한이랑 얘기를 잘 해야지 계속 이 대화의 흐름을 끊지 않고 계속 가야지 비핵화를 이룰 수 있으니까. 근데 비핵화를 이루게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엔 또 어떻게 휴먼 라이츠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별로 그냥 1차원적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이벤트를.
박 회장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장하고 거론하고 난 다음의 단계가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김 보좌관은 북한 인권이 외면당하는 현 상황에서 대중의 이런 관심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시각이 맞느냐 틀리냐보다는 일단 관심을 가져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관심이 있으면 저기 좋은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이벤트 와서 그냥 왔다가 가는 거면 의미가 없고요. 만약에 정말 길을 찾고자 한다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네, 뉴스 풍경 전해드렸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윌리엄 셔먼 장군은 애틀란타를 점령한 다음 북조지아에 있는 남부군과 소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셔먼의 바다로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은 폭이 100km 이상에 이르는 파괴적인 길을 만들었습니다.
남부 주민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는 조지아를 보면서 제퍼슨 데이비슨의 정부는 결코 자신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북부군은 농가에 불을 지르고 농작물을 파괴했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대지는 검게 타들어갔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필립 쉐리단 장군을 쉐난도 계곡으로 파견했습니다. 1864년 가을, 쉐리단 장군의 군대는 이 계곡에서 전투를 벌였고 소규모의 취약한 남부군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거두었습니다. 1864년이 저물어갈 때 북부군은 쉐난도 계곡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남부군은 로버트 리 장군의 부대뿐이었습니다.
쉐난도 계곡이 봉쇄당하면서 남부군은 식량과 보급품마저 떨어졌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병사들이 먹을 식량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차들이 식량을 찾아다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고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탈영병들 가운데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일부는 북부군에 투항했습니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보충 병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입대 요구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부에는 아직 소집하지 않은 거대한 노동력이 있었는데 바로 노예였습니다.
남부의 노예들은 군대에서 비군사적인 일에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들은 도로와 다리를 건설하고 마차를 몰았지만 군인으로 복무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부에서는 수많은 자유흑인들이 연방군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부의회는 노예들을 군대에 동원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 전투에 참가하는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도자들은 이것이 남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해도 이 법안에는 반대했습니다.
노예들을 무장시키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노예들한테 무기를 주고 군대에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노예들을 군대에 동원시키는 데 찬성했습니다.
노예들도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군대에 입대하는 노예들에게는 신분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즉시 자유를 줘야 합니다.
1865년 3월, 남부의 국회는 흑인 노예들을 군대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흑인 노예들에게 자유를 보장하진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훈련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한 발 늦은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1864년 미국은 전쟁 중이었지만 북부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의 첫 번째 대통령 임기가 끝나가고 있었고요. 링컨 대통령은 4년 동안 다시 한번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바람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연방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이 시기에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공화당은 분열돼 있었습니다. 온건파 공화당원들은 전쟁이 끝나는 즉시 연방을 재건하길 원했고 남부주들이 완전한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반면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이런 의견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남부 반란주들을 가혹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정치적인 다수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연합당이라는 새로운 정치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국민연합당은 온건파 공화당원과 일부 민주당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주와 지방 정치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민연합당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링컨 대통령을 이 새로운 정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연방과 전쟁을 지지하고 노예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당의 정강을 즉각 승인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남부와 평화회담을 시작하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쟁을 끝내고 남부주들을 다시 연방에 복귀시키고 노예 문제는 뒤로 미루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는 자신의 정책들을 밀고 나가는 게 옳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쟁을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노예 제도를 사라지게 하고 정치적으로 연방을 지킬 수 있게 될 때까지는 결코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1864년 8월에 에브라햄 링컨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출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의 임무는 연방을 구하기 위해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협력을 하는 거겠지요.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급진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급진당은 8년 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탐험가 존 프리먼트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지명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즉시 내전을 종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북부와 남부가 이대로 영원히 갈라지게 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이 무모한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전쟁으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지난 4년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우리는 정의와 인간의 자유와 공공복지를 위해서라도 전쟁을 끝내야만 합니다. 이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나 다른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 연방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오는 한 주도 알찬 기획으로 시작하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의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곡으로 제임스 잉그램의 Just Once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better move.